아주 좋은 좋은 아침이고 하나님 아침입니다. 시간에 인해서 한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두 시간짜리 메시지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반복하는 것은 요번 그 미니 컨퍼런스의 주제는 하나님 경륜 안에서 복음의 확산에 대한 축복과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축복, 긴 제목이죠. 근데 이 모든 긴 제목이 필요합니다. 자매님께서 궁금히 생각하시는 것은 왜 이 두 찬송가를 고르셨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찬송가이죠. 교파 안에서도 그 아주 인기가 있는 다섯 개의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놀라운 은혜는 잔 뉴튼이라는 형제가 노예의 하나의 상인이었죠. 지은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이 313장의 찬송가의 저자는 노예 상인이었던 잔 뉴튼이라는 형제가 조그만 시골 영국에 있는 교회에 갔다가 그때 아주 그 시골 교회에서는 설교도 없었고 찬송가만 계속 불렀던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분은 많은 찬송가를 지었지만 이 곡만큼 유명치 않습니다. 많이 지었지만 계속 그때 그 시골 교회는 찬송가 하는 교회였고 또 비교해 보자면은 어저께 우리 집회도 그런 하나의 실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저께 주님께 올라가는 그러한 또한 경험도 제가 있었다고 그럴 정도로 어저께 모임이 좋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슬픔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딴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다른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 근원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딴 사람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른 근원은 삼일 하나님이 생명으로서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송가를 누린 것처럼 은혜는 그리스도 그 자신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누구나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슬픈 비극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지만 슬픔과 비극 가운데서도 우리 가장 깊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틀린 이유입니다.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우리가 증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찬송가를 많이 불러야 되고 우리 존재 가운데 멜로디가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찬송가가 풍성하지 않고 찬송가의 중요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소서 5장을 볼 때 예배소서 5장에 볼 때 5장 18장에 볼 때 술 취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 안에서 충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절에 또 볼 때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시가 있고 찬송이 있고 영적인 노래가 있습니다. 가장 긴 찬송가가 시이고 중간이 찬송이고 세 번째가 영적인 노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고 한담하지 말고 찬송가로 영 안에서 충만해 지십시오. 정말 예배소서 5장 18장과 19장을 볼 때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어떠함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찬송가로 가득 찬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을 안 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만 찬송가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볼 때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가 찬송가로 우리의 생활과 모임이 충만할 때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찬송가가 아니라 그냥 세속적인 노래를 불러서 자기의 우울증에 대한 자기의 문제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자 합니다. 원칙은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세속적인 노래는 안 하지만 우리는 보배로운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성도님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작사 작곡된 이러한 찬송가들 여러분들 부르십시오. 이것은 공부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다윗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제사장들은 특히 제사장들의 삶은 하나의 찬송가의 삶이었고 찬송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개인적으로 연합적으로 할 때 모일 때마다 찬송가가 우리 모임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어졌습니다. 정말 찬송가가 하나의 그냥 마음 없이 부르는 프로그램으로 되었습니다. 자매들이여, 그것을 바꾸십시오. 바꿀 수 있겠습니까? 찬송하는 자매로 되십시오. 당신들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더 부를 때마다 찬송가가 여러분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메시지가 잘 전해지지 않을 때 찬송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험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가 313장과 376장 존 유춘 형제님과 이상수 형제님에 대해서 작사가 되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어떤 찬송가를 좋아합니까? 멜로디 쪽으로는 제가 그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불렀던 그걸 더 좋아하지만 그리고 이 멜로디랑 이 작사가 아주 놀랐습니다. 진짜 그 존 뉴튼 형제님이 지으신 놀라운 은혜는 처음 지었을 때는 더 많은 구절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4절밖에 없죠? 그걸 찾으십시오. 정말 찬송가는 우리를 영안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향한 사랑을 더 일으킵니다. 두 번째 찬송가 376장 이상수 형제님이 지으신 것은 이것은 성경에서 나타난 은혜의 정의, 높은 정의입니다. 은혜에 대한 참된 정의는 아들 안에 주신 하나님 자신. 은혜는 어떤 사물 아니요, 내 분깃 되신 하나님 자신.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은혜에 대한 정의를 모릅니다. 이 두 번째 찬송가는 하나의 복음이고 하나의 진리의 선포입니다. 물론 은혜는 우리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거기서 끝나죠. 하지만 내적인 의미는 아들 안에 주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네는 어떤 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놀랐습니다. 회복 안에서 우리는 이것은 놀라운 회복입니다. 은혜에 대한 정의 놀랍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육신되어 오심은 사람이 그를 얻게 함이니 주 말미암아 얻은 은혜는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자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봤을 때 말씀에서 육체되시어. 찬송가 2절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바탕으로 한 가사입니다. 육체가 되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니 똑같은 말이 무엇입니까? 장막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사물이 아닌 것이고 바로 가장 달콤한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볼 때 충만한 은혜를 실제를 가시고 오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람으로 아들 가운데 오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은 모든 과정을 겪으시고 생명주는 영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은혜는 생명주는 영 그리스도 자신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분이십니다. 3절 376장 3절을 볼 때 바울은 다른 것 모든 것 배선물로 여겼고 그는 이 은혜 체험함으로 그 누구보다 더 수고했네. 고린도 후서에 볼 때 우리 영 안에 계신 4절을 볼 때 하나님 목적 이루게 하네. 은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처음으로 우리 자신으로 오시고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서 사시고 세 번째는 우리를 공급하시고 네 번째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하시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는 그러한 원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약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써 아우 주여 우리가 당신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루겠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했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의 판들을 깨뜨렸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 높고 불가능합니다.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정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볼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진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시대에 있으면 하나님 이런 율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신약의 계시로서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한순간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더 율법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당신 자신 안으로 우리가 도망갑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매님들도 형제님입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자매들이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 여성입니다. 제가 찬송가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못하고 시간을 많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부담입니다. 나의 부담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어떤 원칙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고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왔고 아브라함으로 사라와 아브라함의 육신으로 인해서 특히 아브라함의 육신에 의해서 사라가 하가를 주므로 이스마엘이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철저히 거절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거절하셨고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증가를 위해서 열매의 확장, 산출을 위해서 우리가 부담이 많습니다. 그거는 아주 당연한 우리 안에 있는 부담입니다. 북가주에 있는 자매님들 이 열매 맺는 성도들로 되는 것을 제가 보는 것이 정말 원함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인도하고 진리를 분배하고 어떠한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 나의 부담이지만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산출한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는 것이 나의 부담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똑같은 말씀을 남가주에서 나누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얼마만한 열매의 증가가 필요합니까? 라고 교통을 누렸습니다. 정말 3분의 2가 모두가 아니더라도 3분의 2가 열매 증가에 참여할 수 있으면 3분의 1은 800명이고 북가주에는 2400명이 있고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된다면 한 명, 남는 열매, 3년에 하나씩, 한 명씩.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매년이 아니고 3년에 남는 열매 맺으면 우리가 증가가 가능합니다. 10년 안에. 그럴 때 우리가 10년 안에 두 배로 증가가 됩니다. 정말 3분의 2가 아무 일도 안 해도 800명, 3분의 1인 이 북가주의 형제자매님들이 정상적으로 3년에 한 번씩 남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두 배로 될 수 있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제가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 1장에 나온 것을 충분히 교통을 안 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1장에 볼 때 1장 26절에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번성할 때 우리가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 가다피 생각하십니까? 독재자 있죠. 리비아에 계셨던 독재 가다피. 가다피가 말한 것은 우리는 전쟁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유럽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서 그 유럽 땅을 정복할 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지금 아이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카다피의 말이 맞습니다.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슬람 사람들은 그 계속 아이들을 자연적으로 낳기 때문에 유럽으로 특히 모슬람이랑 이러한 사람들처럼 그 땅, 유럽의 땅을 지금 정복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충만하고 생육하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표현이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람, 인류에 대한 축복은 인류가 번성하고 이 땅이 충만하게 될 때, 그럴 때 충만하고 증가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 따라서가 아니고 우리의 육신에 따라가 아니고 이스마엘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로 누림으로 증가를 해야 됩니다. 북아메리카에 북미에 2만 5천 3만 명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우리가 10만 명, 100만 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넘버, 숫자만 중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돼야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담은 몇 명의 사역자, 몇 명의 소수의 성도들에서만 위에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몸이 단체적인 제사장들의 모든 지체들이 일어나 이런 부담에 복음 전파에 들어올 때 가능케 된 것입니다.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임무는 24시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제물로 보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물은 그 제물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이방인들 사람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제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씻김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제물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분의 부담이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바친 이방인들, 제물로 바친 이방인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있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님으로 사람을 인도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위임을 수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매님들, 어제 저녁에 제가 두 말씀을 줬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저께는 첫 번째, 목적. 창세기에 있는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 두 번째는 약속, promise, 약속.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아주 명백히 압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성경.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놀라운 약속, 보배로운 약속,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수행케 하는 것, 그분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결국엔 율법적으로 약속이 법으로 되지 않을 때 약속이 그냥 약속으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2017년 1월 달에 100만 원을 그러니까 밀리언 달러 100만 불을 주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밀리언 달러 100만 불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의 그 컨트랙트 그 법적인 어떤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약속을 가지고 인증을 받을 때 그럴 때는 합리적으로 제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제가 그 약속이 하나의 법적인 공인을 받아서 제가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에서 언약으로 됐고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을 볼 때 약속과 언약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언약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 오경에서도 나오고 율법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고 이삭과 야곱과 모두 언약을 맺었습니다. 율법이 오기 500년 전에 언약을 했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아담까지는 4천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4천년의 시간은 하나의 우리가 말하는 구약이라고 하죠. 구약의 시대에 그 4천년 동안 그 중간에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율법을 공포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14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율법을 공포하고 선언했습니다. 제 요점이 무엇이냐면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람과 아담과도 했습니다. 율법 시대 전에 약속의 시대도 있었고 언약의 시대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인상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법으로서 묶어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십시오.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갈대아 지방에서 부를 때 가나안 지방으로 인도할 때 몇 번씩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주겠다. 내가 네 언약의 씨를 주겠다.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에 있는 별들처럼 그러한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땅의 해변가에 있는 모래들은 하나의 육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고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은 신약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언약을 하나님은 맺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몇 번씩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좋은 땅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영적인 자손뿐만 아니라 육안의 자손을 위한 약속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그 약속은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중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과 언약을 듣고 믿고서도 시간이 지나서 그러한 언약이 수행이 안 되자 사라의 말을 통해서 하가를 취함으로써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14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방문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forget it, 잊어버리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자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13년 후에 방문하면서 90살 된 아내에게,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너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이 나온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웃음 이삭의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자매님들, 창세기 라이프스타일을 읽지 않았으면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읽지 않고는 여러분이 무엇을 지금 읽고 있나를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언약으로 만들었고 언약을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하셔서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너가 내 속에서 네 아내와 함께 너가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그 시간에, 그 예정한 시간은 아들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한 시간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방문하셨습니다. 인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살과 90살 된 부부, 하나님도 아십니다. 정말 신체적인 그 나이에 아이가 출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 부부가 웃은 것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부부를 부르셨고 언약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묶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부른 두 찬송가가 하나님이 우리의 오실 때 그분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 그래서 제가 이 두 찬송가를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때 우리 자신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100살입니다. 늙었습니다. 출산에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있은 후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문을 매일매일 체험해야 됩니다. 자주자주 하나님의 방문을 체험해야 됩니다. 나는 90살이기 때문에 내가 출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여러분께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바로 은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아시죠?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볼 때 누가복음 1장에 볼 때 보십시오. 그대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은혜가 옵니다. 누가복음 1장 30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위에 온 것이 아니고 오셨습니다. 사람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람이신 사람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정상적인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달콤한 시간, 개인적인 순간들을 보내십시오. 남이 보지 않는 수시간 동안 주님과 홀로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이고 다정하며 달콤하고 영적인 필수적인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러한 시간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은혜로 방문하신 하나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자매님들이 바쁜 거 압니다. 아이들이 얼마 있는 것조차 저는 상관치 않습니다. 그러한 필수적인 시간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왕의 하나의 깊은 방, 챔버에 있을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이 여러분께 키스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입 맞추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분이 계속 여러분께 입 맞춤할 때 주님이 은혜로우십니다. 그럴 때 사라가 90살에 아들 낳은 것처럼 그럴 때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처럼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에서 열매 아들을 가진 것입니다. 이거는 자매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형제님들에게도 맞는 말씀입니다. 10시 10분입니다.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부담을 완전히 해방을 안 했기 때문에 체조하는 것을 지금 빼먹겠습니다. 자매님들, 필수적인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냥 입안에서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한 시간 못할지라도 15분 정말 질적인 시간을 아침에 보내십시오. 정말 아침이 정말 불가능하면 점심시간, 오후시간, 저녁시간 주님과 정말 달콤한 시간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그런 시간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로 방문합니다. 주님, 저를 방문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방문할 때 나에게 공급되시고 나에게 능력되시고 은혜는 우리를 공급하지만 다른 한면으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에 볼 때 고린도 후서 12절에 볼 때 고린도 후서 12장을 볼 때 우리는 능력을 많이 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은혜의 여러 가지 단계를 보게 됩니다. 내적인 생명의 능력, 우리를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십니다. 사라랑 마리아가 특별한 능력 없이 아들을 가졌으려고 믿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니기 때문에 주여 나를 방문하시고 은혜로 방문하시고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찬송가에서 볼 때 영어 찬송가 600장을 볼 때 한국 찬송가 441장을 볼 때 내 사랑 나의 하나님 내 영원한 분길 이 찬송가를 볼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을 누릴 때 자주자주 하나님의 방문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되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지만 은혜의 다른 말은 우리가 믿는 믿음 faith입니다. 저 핑크 칼라 있죠? 분홍색 칼라 이사야 54장 54장 6절에 아 놀랐습니다. 6절과 7절을 볼 때 남편에게서 버림 같고 큰 슬픔에 빠졌던 너 하다가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은혜로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라고 이사야서에 말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었던 남편에게 우리에게 버림받았지만 은혜로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올 때 큰 은혜로 주님이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걸 볼 때 이사야서에 또한 맞는 구절들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봅니다. 갈라디아서에 볼 때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가와 사라의 비교가 납니다. 갈라디아에서 이러한 자유로운 여자 새 예루살렘 이것은 아브라함한테 새 언약을 맺은 그 언약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여인 사라 안에서 태어난 이러한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아들들은 아들들인 신약의 우리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라한테 보여주신 은혜의 원칙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하고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영역은 은혜입니다. 사라가 은유하는 것 말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신약의 모든 믿는 애들은 사라가 낳은 자유로운 여인이 낳은 은혜의 자식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계시로 봤을 때 그는 놀랍게 갈라디아서 4장을 쓴 것입니다. 노예의 노릇을 했던 우리들이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볼 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을 볼 때 우리의 어머니 4장 26절을 볼 때 소리 질러라 우리의 어머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이고 은혜인 우리 어머니는 사라입니다. 믿음과 은혜가 결혼할 때 나오는 것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계속 4장 27절 4장 28절 갈라디아서 그렇게 또 18장에서 볼 때 아멘 아멘. 지금 형제님께서 계속 읽고 계시는 게요, 갈라디아서 4장 20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으시면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의 아버지로 됐습니다. 믿음과 은혜,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열매가 남은 열매를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두 가지 방면, 믿음, faith and grace, 은혜. 아브라함은 믿음이고 grace,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방문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 그럴 때 성령과 말씀, 은혜와 믿음으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히브루 11장 11절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나이로는 때가 지났지만 수태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히브루서 11장 11절 나이로는 때는 지났지만 수태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능력을 받았습니다. 때가 지났지만 그것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매님들, 제 부담이 해방되었습니다. 1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까, 형제님들? 6분이 있답니다.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5분, 10분 정도 나누십시오. 여러분, 제 말, 제 부담을 받았습니까? 이러한 믿음과 은혜, 이것을 이해하고 누리기 위해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혼자 당신의 영 안에서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친밀하게 홀로 보내십시오. 홀로 보내십시오. 주님이 방문하셔서 당신을 공급하시고 당신을 방문케 하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누림뿐만 아니라 그렇게 누릴 때 기도를 또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께 청해야 됩니다. 주여, 저에게 열매를 주십시오. 열매를 주시지 않으면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처럼, 사무엘을 향한 하나처럼 주여 통곡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께 청하십시오. 믿음으로 은혜로 나는 할 수 있다. 그러한 기도로 주께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고 주께 구하십시오. 영적인 자녀, 두세 명의 영적인 자녀를 주께 요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정말 당신이 죽었던 당신의 태를 열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을 기도로 읽으십시오. 은혜 가운데 서십시오.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반응하십시오. 짧게 30초로 하십시오. 30초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